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춥고 축축한 고대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난방도 안 되고 뭐 위생 상태는 끔찍하고 무엇보다 당장 내일 황제의 명령 한 번이면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죄수가 쭈그리고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변호사한테 제발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밖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펜을 들어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바깥 사람들에게 쓴 첫 마디가 바로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상황이라 완전히 모순되는 반응이거든요. 죽음을 앞둔 죄수가 자유로운 사람들의 멘탈을 케어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를 역설하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매트 아먼 박사의 빌립보서 개론 강연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만 해도 솔직히 그냥 2000년 전 고대 종교 문헌에 대한 좀 딱딱한 역사 수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건 고대 문헌이 아니라 내 삶이 산산조각나고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이 그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심리학 마스터클래스에 가깝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스터클래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남자의 머릿속에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었길래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를 감옥에서 쓸 수 있었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울 개인의 멘탈리티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의 맥락이 너무나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한복판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어떤 커뮤니티의 생존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이 하먼 박사의 노트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위대한 편지의 발단이 철저한 계획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시군요.
네. 바울과 그의 동행인 실라가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기록을 보면 예수의 영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현실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문이셨죠?
선교사가 선교를 하겠다는데 신이 그걸 막았다는 게 과연 그 당시에 바울 본인에게도 그렇게 막 영적이고 홀리하게 느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훗날 그 사건을 돌아보며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아주 아름답게 기록했지만 그 순간 바울이 겪은 현실은 약간 끝없는 불운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불운의 연속이요? 그러니까 막 일이 꼬였다는 거죠?
맞아요. 가려는 길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도로가 갑자기 폐쇄되었다거나 타고 가려던 배가 파손되었다거나 아니면 일행이 심한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에 엄청 중요한 미팅을 가려고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되고 심지어 결항돼서 전혀 엉뚱한 나라에 비상착륙을 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낯선 공항 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짜증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바울도 분명 엄청난 좌절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우회하고 길을 잃은 끝에 그들이 떠밀려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와, 거기서 역사가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치명적인 일정 차질이 결과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현대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최초의 교두보를 만든 셈이죠. 하먼 박사는 이를 두고 당시의 구속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짚어줍니다.
거기서 잠깐 스톱할게요. 노트에 구속사적인 맥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에게는 꽤나 장벽이 높은 신앙 용어거든요.
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1세기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었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역사의 다음 챕터를 실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감각 속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실시간으로 역사를 쓴다. 엄청난데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직후였고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막 폭발적으로 생겨나던 시기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우리와 달리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손에는 완성된 성경이라는 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텍스트로 된 가이드북이 아예 없었다.
네, 그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보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그 성경의 한 페이지, 즉 살아있는 텍스트로 존재해야만 했던 거죠.
와, 그거 엄청난 압박감이었겠는데요. 완성된 매뉴얼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요?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늘 하던 오랜 습관을 이 도시에서는 포기해야 했다고 나오던데요.
빌립보는 인본 인근에서 1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주요 무역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위치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미니 로마였습니다.
미니 로마요? 그럼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네요.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퇴역군인들이 대거 정착해 살았고 라틴어를 공용어로 썼으며 로마식 건축물에 다신교와 황제 숭배 사상이 뼛속까지 스며든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작 진짜 로마 시민권자는 인구의 40%가 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사람들은 시민권자 특권을 누리는 그 40%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했죠. 그리고 바울의 깨진 습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를 베이스 캠프로 삼는 게 그의 주력 전략이었군요.
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아예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건 빌립보에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인가요?
유대 전통법에 따르면 회당을 설립하려면 최소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성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건 그 상업 도시 전체를 통틀어 유대인 남성 10명조차 모을 수 없을 만큼 유대인 인구가 아주 희박했다는 뜻입니다.
아, 10명조차 없었다고요?
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낯선 환경에 덩그러니 놓인 거죠.
비행기 잘못 타서 엉뚱한 곳에 내렸는데 내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네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대신 도시 밖 강가에 기도할 만한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에 등장합니다. 그 강가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이 멤버들의 면면을 보고 솔직히 좀 웃었습니다.
왜 웃으셨는지 알 것 같네요. 캐릭터들이 워낙 독특하죠.
절대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하는 할리우드 버디캅 무비 같았거든요. 첫 번째 인물이 루디아죠.
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보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보라색 염료는 엄청나게 비싸서 황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럭셔리 브랜드 CEO였네요.
그렇죠. 상당히 부유하고 독립적인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먼저 회심한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넓은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임 장소가 되죠.
성공한 부유한 CEO가 첫 번째 멤버군요. 그런데 두 번째 멤버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요.
네,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여성이었죠.
바울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여기서 왜 폭동까지 일어났던 건가요?
고대 로마 사회의 경제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는 능력으로 주인들에게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ATM 기계였습니다.
살아있는 ATM이요?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었군요.
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죠. 바울이 그녀를 치유했다는 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거대한 수입 모델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아, 단순히 종교적인 논쟁이 아니라 돈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종교적 해방이 기득권층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자 그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반역자로 몰아 관원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 고발 때문에 바울이 흠신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세 번째 창립 멤버를 만납니다. 간수잖아요.
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던 그 간수 말입니다.
당시 로마법상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절망에 빠져 칼을 뽑은 간수에게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소리치면 그를 살려냅니다. 충격을 받은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고 그날 밤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조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류층과 거래하는 부유한 이방인 여성 CEO, 경제적으로 철저히 착취당하던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의 중간 관리자 공무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계급과 빈부격차가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로마 사회에서 이 세 사람은 평소라면 길거리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거 거의 불법 아니었나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죠. 신분제가 뚜렷한 사회에서 주인의 식탁과 노예의 식탁이 합쳐졌다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는 미친 짓이거나 몹시 위험한 사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정말 혁명적이네요.
유대인이 거의 없는 다신교 도시에서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천차만별인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가진 그 벽을 허무는 힘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하만 박사 노트에 숨겨진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던데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글을 쓰다가 대명사를 슬쩍 바꾼다고요?
네,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누가는 바울 일행을 계속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부르다가 이 빌립보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오, 진짜요? 갑자기 우리로 바뀐다고요?
네, 그러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다시 그들로 돌아가죠. 학자들은 이것이 저자인 누가가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서 이 독특하고 갓 태어난 교회를 돌보며 리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라고 봅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바울은 훌쩍 떠났지만 누가가 남아서 그 이질적인 사람들을 다독이며 공동체를 키워냈군요.
네, 그렇게 역동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죠.
자,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냅니다. 시기는 어느덧 서기 60년에서 62년경이 되었고 이 교회는 이제 감독과 집사라는 번듯한 조직 체계를 갖춘 무엇보다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돕는 엄청나게 관대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훌륭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감옥이나 가택연금 시스템은 국가에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음식을 갖다 주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구조였죠.
와, 밥도 안 줬군요.
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즉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게 그 돈을 맡겨 로마로 보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현대로 치환하면 감이 잘 안 와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앱 켜고 계좌번호 눌러서 1초 만에 송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1세기 고대 로마 제국에서 현금 뭉치를 들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목숨을 건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치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산길과 국도를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걸어가야 하는데 노상 강도들이 언제든 현금을 노리고 달려들 수 있었거든요.
며칠씩 걸어가는 길에 강도들이 우글거렸다니.
호스트님 말씀대로 비유하자면 치안이 완전히 붕괴된 무법지대 골목길을 현찰이 가득 든 투명한 가방을 끌고 홀로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헌신이죠.
세상에, 투명한 가방에 현금을 넣고 걷는 거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목숨 건 배달원 에바브로디도가 여행 도중에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네, 거의 죽을 뻔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오히려 사람들이 내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고 역으로 군심에 빠지게 되죠.
맞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교회 내부 문제도 있었죠.
하먼 박사는 당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령은 두 여성 리더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아니 바울은 왜 굳이 만인이다 돌려보는 편지에 두 사람의 실명을 떡하니 박아서 싸우지 말라고 공개 처형을 했을까 생각했거든요.
공개 처형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그냥 둘이 성격 안 맞아서 뒷담화 좀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교회를 위협하는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그들이 평범한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성은 아마도 초창기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핵심 리더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창립 멤버급의 코어 리더였군요.
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박해를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불리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면 이단을 말하는 건가요?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도덕적 방종을 부추기는 세력들이었죠. 이렇게 외부의 압박이 극심할 때 공동체 내부의 코어 리더십이 분열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바울이 왜 편지에다 그들의 이름을 직접 쓰면서까지 화해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리더들이 싸우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돈을 싸들고 온 리더는 죽을 뻔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게다가 바울 본인은 언제 사용당할지 모르는 죄수 신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쥐어서 돌려보낸 편지, 즉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이게도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는 독성 긍정 아닌가요? 다 잘 될 거야 웃자 하는 식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요?
독성 긍정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독성 긍정이 고통을 덮어두고 억지로 웃는 것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고통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그 고통을 해석하는 완전히 다른 렌즈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렌즈요?
하먼 박사는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마음가짐,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요구한 건 힘내라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운영체제 업데이트요. 와, 이 비유가 진짜 딱 맞는 게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고 에러가 나면 겉에 묻은 먼지를 닦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코드를 다시 깔아야죠.
시스템의 근본적인 코드를 다시 깔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럼 어떤 새로운 운영체제를 그들의 머릿속에 설치해 준 건가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찬가요? 무슨 성가대에서 부르는 노래 같은 건가요? 노래가 어떻게 운영체제가 됩니까?
형태는 시나 노래 같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파괴적인 논리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즉 우주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그리스도가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내용이죠.
자신을 비우고 낮아졌다.
로마 제국의 기본 운영체제는 무엇입니까? 힘을 쟁취하고 명예를 얻고 경쟁자를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당시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이 로마의 시스템을 삭제하고 자신을 비워 남을 섬긴 그리스도의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마 하고 잔소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이론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 즉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명예와 자존심의 코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빨리 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재부팅해라 라고 솔루션을 준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코드를 실행하면 애초에 싸울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가짐의 운영체제는 바울 본인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커리어는 끝났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누가 봐도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상황을 스캔하니까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실의 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VIP 구역에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내 쇠사슬은 제약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마이크다라고 해석하게 된 거죠.
미쳤네요. 상황은 1mm도 변한 게 없는데 렌즈를 바꾸니까 절망의 감옥이 가장 효율적인 선교의 헤드쿼터로 변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 복음은 지금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어.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진심으로 외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다른 편지에서는 교인들을 매섭게 질책하기도 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는 전혀 다른 다정한 톤을 유지합니다.
아, 편지마다 톤이 다르군요.
처음 강가에서 만났던 그 이질적인 멤버들이 모여 10년간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사역에 동참해온 그 끈끈한 우정을 기억하면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 각자의 삶과 고난을 구약의 거대한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더 큰 서사 속에 배치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먼 박사의 자료를 통해 깊이 파헤친 이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의 낡은 역사로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부유한 상인과 착취동하던 여종 그리고 깐깐한 공무원이 모여서 제국에서 가장 단단하고 관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감옥바닥에서 바울이 보여준 저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통제 불능의 상황들,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우회, 그리고 내부의 갈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원래 선교 여행 계획이 신에게 가로막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요.
만약 그가 매를 맞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풀렸다면요.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그토록 답답하게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제약이 오히려 도구가 된 거네요.
네. 그 멈춤의 시간 덕분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편지들이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방해물, 혹은 여러분을 숨막히게 가두고 있는 그 어두운 감옥 같은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준비된 하얀 캔버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상상하셨던 그 춥고 어두운 감옥방, 그 안에서 새로운 운영체제로 세상을 스캔하며 피어났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역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